창세기 22번 메시지 사람의 두 번째 타락.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의 첫 번째 타락과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심을 본 후에 우리는 이제 창세기 4장에 왔습니다. 겉으로 볼 때 우리는 타락을 연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쁜 소식을 상고합니다. 타락이 없었다면 기쁜 소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타락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사람의 타락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져왔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사람이 더 전진된 단계의 타락과 또한 하나님의 더 전진된 단계의 기쁜 소식의 선포를 봅시다. 두 번째 타락. 배경. 창세기 4장의 시대에 사람은 이미 타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을 때 아담은 믿고 아내를 살았다라고 부름으로써 응답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음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아담은 아내를 죽었다라고 부르지 않고 살았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메시지 19에서 지적한 대로 모든 인류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 사람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산자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있는 아담의 반응은 그가 복음을 믿었다는 것을 증명하지만 같은 장에서 하와가 믿었다는 표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4장 1절은 하와가 기쁜 소식을 믿었음을 말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 곧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하와는 아들을 낳고 그를 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인이라는 사람은 악했지만 그 이름은 매우 의미 깊습니다. 하와는 그를 낳고 얻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와는 집이나 땅을 얻지 않았고 남자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관념에는 가인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그녀의 후손이 악한 자,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있는 하와의 말은 그녀가 그 약속을 믿었으며 또한 그 후손을 갖기를 기대하고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하와는 내가 여호와 곧 남자를 얻었다고 선포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 번역을 너무 담대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히브리어 원본을 조사해 볼 것을 권합니다. 4장 1절의 히브리어 원본에는 남자와 여호와 사이의 전치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번역자들은 로부터나 와 함께하는 이라는 전치사를 추가합니다. 히브리어 원본에 의하면 이 말씀에는 그런 전치사가 없습니다. 히브리어 원본은 다만 내가 여호와 곧 남자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의 화합본은 이렇게 번역하며 새 미국 표준역은 나나주의 이 번역을 기록합니다. 4장 1절에서 하와의 이해로는 자신이 낳은 남자가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에 관한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므로 하와는 자신의 아이를 주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포는 시기상조의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하와는 여호와 곧 남자를 낳지 못했습니다. 4천년 후에 처녀 마리아가 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구유에 태어난 아이가 여호와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였으며 그 뜻은 여호와 구원자입니다. 하와 자신은 여호와 곧 남자를 낳지 않았지만 그분을 낳을 처녀 마리아를 상징했습니다. 마침내 여자의 참 후손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곧 여호와 구원자는 참된 남자이며 창세기 4장 1절에 언급되었듯이 하와 자신이 낳았다고 추측했던 여호와입니다. 자기 아이를 가인이라고 부름으로써 하와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믿었음을 증명했습니다. 4000년이 흘렀지만 결국 남자, 곧 여호와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두 복음을 믿었습니다. 아담은 믿고 아내의 이름을 사랏다라고 불렀습니다. 하와도 믿었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아들을 얻었다라고 불렀습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 지식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 그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그 나무를 먹은 것, 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죽음의 선고를 기다렸던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약속을 하심으로써 복음을 전파하신 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들이 벌거벗고 서 있었음과 하나님이 희생물로 양을 죽이셨음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과 교통할 수 있도록 그들의 벌거벗음을 덮기 위해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드셨음을 말했음에 틀림없습니다. 나는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증거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믿음은 전파된 말씀을 들으면서 나옵니다. 아벨은 그런 믿음을 가졌고 이 믿음을 사용했고 이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틀림없이 부모에게서 기쁜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견이나 배운 것에 따라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제물은 자신의 발명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모가 전파한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인 아담과 어머니인 하와와 둘째 아들인 아벨은 복음을 믿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장자가 아닙니다. 장자는 멸망했고 두 번째로 난 자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는 우리는 두 번째로 난 자입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이요 둘째 자녀임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담은 앞장서서 복음을 믿은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나는 이 메시지를 읽는 모든 아버지들이 복음을 믿는 데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좋은 아내이며 어머니인 하와 또한 믿음 있는 남편을 따랐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준 믿는이였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4장에는 믿는 아버지와 믿는 어머니와 믿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 가정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같은 복음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았는가를 내게 물었을 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구원을 안 받았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분명히 그들도 구원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당신들보다 훨씬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복음을 믿음에 있어서 선구자였습니다. 아담은 길을 만들었고 하와는 길을 포장했으며 아벨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벨을 따른 자들입니다. 나는 모든 아버지들이 아담과 같고 모든 어머니들이 하와와 같으며 모든 자녀들은 아벨과 같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첫 번째 가정은 복음 가정이었으며 믿는 이들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벨은 특별한 신자였습니다. 당신은 여러 해 동안 성경을 읽었지만 아벨의 직업을 주의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양치는 자였습니다. 아벨의 시대에 양은 사람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홍수 전에 사람은 오직 식물만을 먹도록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홍수 후에 하나님은 사람이 채소와 같이 고기를 먹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양을 칠 때 아벨은 양식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이 더 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아벨보다 더 실질적이었으며 땅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가인은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벨아, 내가 하는 일은 실질적인 것이 아니다. 양을 기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하는 일을 보렴. 땅은 나의 생활을 위한 양식을 생산하기 때문에 나는 땅을 섬기고 있다. 너는 양을 쳐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겠느냐?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너를 돕는 가족뿐이지 생계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만일 창세기 4장 2절에 사상 안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아벨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일했음을 볼 것입니다. 아벨은 자신의 만족을 주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만족을 주의했습니다. 반대로 가인은 하나님의 만족을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을 위한 생계의 유지를 주의했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은 육신의 두 형제에 대해 말합니다. 형은 땅을 섬겼고 동생은 양을 쳤습니다. 땅은 사람을 위해 양식을 생산했고 양은 주로 하나님을 위한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땅을 섬겼고 아벨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내가 이 메시지를 읽는 모든 사람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은 양을 치는 자인가 아니면 땅, 곧 세상을 섬기는 자입니까? 만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양을 치는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땅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 땅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 세상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위해 양을 치는 자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땅을 섬기며 하나님을 전혀 주의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땅을 섬기는 자들이며 땅의 노예들입니다. 당신은 그러한 종, 그러한 노예입니까? 땅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위해 양을 치는 우리를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계속 집회하고 성경을 읽고 서로 교통하는 것을 보며 우리가 항상 찬송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의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양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밤낮으로 양을 칩니다. 당신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직장에서 일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양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계보다 하나님을 위해 양치는 것을 더 관심하는 아벨들입니다. 교회 안에 인도자들만이 양을 치는 자들이고 다른 형제자매들은 자신의 일과 직장과 사업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겉으로 볼 때 당신은 직장에서 일하거나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사실상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양을 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일이나 공부는 2차적입니다. 양을 치는 것이 1차적입니다. 우리 생활의 주된 방면은 하나님의 만족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양을 치는 자들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위한 재물을 얻는 유일한 목적으로 양을 쳤습니다. 따라서 아벨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다른 이유로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께 드릴 재물을 얻기 위해 양을 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 목적을 위해야 합니다. 아벨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신자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믿었을 뿐 아니라 복음을 실행했고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와는 가인을 낳고 기뻐하며 내가 여호와 곧 남자를 얻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아마 얼마 후 하와는 실망하여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여호와가 아니다. 그는 개구쟁이일 뿐이다. 더구나 가인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와가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녀는 마치 호흡이 사라지는 듯한 공허함을 뜻하는 아벨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녀는 열광하여 나는 얻었다라고 외쳤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하와는 실망하며 공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벨이 태어났을 때 하와는 다만 공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사상은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 공허함이지만 양을 치는 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훌륭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 양을 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내 직업을 물을 때 나는 대답하기 어려움을 느낍니다. 나는 여러 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의미에서 나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한면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공허함입니다. 다른 면에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양을 치는 놀라운 직업을 가진 놀라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양을 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아벨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공허한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양을 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어떠함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공허하고 공허한 것입니다. 공허함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양을 치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공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 창세기 4장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본을 봅니다. 아벨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실행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인류의 제2대의 장자인 가인은 계속된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떠난 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주도했던 타락이요. 둘째는 그들이 영접하고 전파한 복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구원받았으며 또한 구원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했습니다. 우리 또한 자녀들에게 사람이 타락한 슬픈 이야기를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좋은 소식을 선포함으로써 이것들을 전달해야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따르지 않고 계속하여 타락했습니다. 그의 일생은 사람의 타락의 연장이요 전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가인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타락을 체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첫 번째 타락을 주도했고 그는 이어받아 두 번째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경고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타락을 이어받지 마십시오. 우리는 타락하면서 자신을 분별해야 하며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타락아, 나는 너와 동행하지 않겠다. 내게서 떠나라. 나는 내가 계속되기를 허락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것이다. 가인은 사람의 타락을 지속시켰지만 아벨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추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도 똑같은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타락에 남아서 타락을 지속시키겠는가? 아니면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가겠는가? 우리는 타락을 계속할 만큼 어리석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리석음으로 타락에 남아있었으며 사실상 타락을 전진시키도록 자극하였습니다. 마귀가 획득함. 우리는 사람의 두 번째 타락의 원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인이 타락을 계속한 원인 중 하나는 마귀가 가인을 내적으로 획득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거절한 것은 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를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한 것은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은 만일 가인이 기쁜 소식을 영접하면 자신이 가인을 획득할 길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간교하게도 그는 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신의 방법을 택하도록 자극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가인을 손에 넣고 더욱 타락하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두 번째 타락은 가인을 획득하여 그 안에서 역사했던 간교한 자에 의해 충동되었습니다. 사람이 주저넘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거절함. 창세기 4장의 때의 마귀는 이미 자신을 사람 안에 주입했으며 하나님은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주저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마귀를 따랐으며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타락이 더 진보된 원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복음을 주의하지 않았으며 부모가 전파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부모가 그 아들들에게 희생양의 가죽옷이 필요하다고 말함으로써 복음을 전했으리라는 것을 강하게 믿습니다. 나는 이로 인해 아벨이 양치는 자가 될 갈망을 가졌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것을 주의하지 않았으며 주제넘게도 하나님의 길을 거절하고 자신의 방법을 발명했습니다. 과정, 사람이 주제넘게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림, 가인은 주제넘었으며 자신의 관념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 자신의 의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사람의 관념에 속한 종교를 발명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의의 요구를 만족케 하기 위해 흘릴 피 있는 재물을 주의하시며 타락하고 벌거벗은 사람을 가릴 수 있는 희생양의 가죽을 주의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음을 알았을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로 자신들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옷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속죄 제물인 양을 죽이셨고 그 양의 가죽으로 남자와 여자를 가릴 옷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이것을 분명히 말했을 것이며 아벨이 그 말을 영접하여 그 말에 따라 행동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길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의 관심을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고 자신의 방법, 곧 자신의 관념에 따른 종교를 발명했습니다. 누가 그에게 땅의 소산을 드리라고 말했습니까? 강교한 자에게 충동되어 그가 자신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 행동은 자신의 생각에서 기원되었습니다. 역대로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종교를 발명한 사람들, 곧 가인의 무수한 추종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으라고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이런 방법으로 섬기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우리는 도박이나 도적질이나 살인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자신의 관념에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결국 당신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당신들 자신을 섬깁니다. 당신들은 자신의 관념을 섬기며 하나님의 만족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들의 관념과 당신들의 생각이 당신들의 하나님입니다. 만일 당신이 창세기 4장을 성급하게 읽는다면 내가 청년으로서 이 부분의 말씀을 읽었을 때 가졌던 것과 똑같은 문제를 가질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두 형제가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는데 가인의 재물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그는 도박하지 않았고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교적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종교적이지 않았다면 재물을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열매가 열릴 때까지 땅에서 수고했으며 그 소산을 보존하여 하나님께 재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좋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로 하나님이 그를 정죄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인아, 너는 종교적인 일을 했지만 나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겠다. 이것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너는 자신의 관념을 섬기고 있다. 나는 내 재물에 전혀 관심이 없다. 젊었을 때 나는 아벨의 재물은 열납하고 가인의 재물은 거절하신 하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나는 가인이 비록 재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드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드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관념과 갈망 안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새 길을 발명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수많은 새 발명품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발명품들은 주제넘은 것들입니다. 천연적인 존재인 가인은 더 이상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될 때는 순수했지만 타락으로 인해 악한 자인 사탄이 사람 속에 주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스스로 행동할 때마다 마귀와 연합됩니다. 사람은 스스로 행동해서는 안 되며 자신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는 자신이 타락한 사람이며 사탄이 내 안에 곧 내 본성과 사상과 갈망과 의지 안에 있다는 것을 계속하여 인식해야 합니다. 사탄은 완전히 나와 하나입니다. 나는 스스로 행동하는데 감히 내 자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나는 자신을 버리고 당신을 신뢰합니다. 주여, 당신이 인도하소서. 당신이 주도권을 잡으소서. 주여, 나는 당신을 따르기 원하며 당신의 길을 택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다만 죄악된 자일 뿐 아니라 사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마귀적인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성에 따라 구하내는 모든 것은 사실상 마귀의 발명품입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가인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한, 그분을 섬기고 경배하는 한 모든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자신이 어디에 서 있으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타락한 사람들인 우리는 마귀와 하나입니다. 마귀가 우리 주변에 우리 위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곧 우리의 본성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화를 낼 때마다 거기에 사탄이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감정을 사용할 때마다 사탄이 당신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당신과 함께 있으며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당신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악한 일에서뿐 아니라 선한 일에서도 그러합니다.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의 행동 안에 사탄이 포함되었습니다. 사탄이 가인 안에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는 그것을 열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가인아, 너의 재물은 악하다. 그것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다. 그것은 내 눈에서 가증스러운 것이다. 나는 그것을 거절한다. 사람의 분냄. 하나님이 재물을 열납하지 않으신 것을 알고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들의 일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은 분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왜 내게 찬성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인정을 받는 것을 볼 때 종교인들은 더욱 증오를 느낄 것입니다. 가인은 이런 일에서 앞장선 자였습니다. 만일 당신이 아벨의 방법, 곧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면 소위 종교인들은 당신에게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당신들을 연락하고 우리를 연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조심하기 바랍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누구의 방법 안에서 섬깁니까? 당신의 방법 안에서 섬깁니까? 그분의 방법 안에서 섬깁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섬깁니까? 당신의 관념과 발명에 따라 섬깁니까? 다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섬기는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섬김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입니까? 당신 자신의 생각에 따른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전히 그와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낯을 숙임은 어찌미며. 하나님은 가인에게 왜 화를 내며 왜 낯을 숙이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 모두 얼굴을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주시라고 말합니다. 흠정력에 의하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연락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길 안에 있다면 우리는 낯을 들 것입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화가 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나는 그분을 위해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분내는 그러한 말은 타락하는 얼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인이 분냈을 때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인아, 화낼 필요 없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부모에게서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였느냐? 내게는 나의 길이 있다. 왜 너는 타락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 되었느냐? 너는 내 길을 거절했고 부모의 전도하는 말을 듣지 않았으며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만일 내가 내 길을 택하고 복음을 믿는다면 낯을 들 것이다. 가인아, 아직 늦지 않았다. 그러나 조심하라. 만일 내가 이 길로 계속한다면 죄가 너를 삼키려고 문에 엎드릴 것이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 구절의 후반부는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금정역은 그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를 다스릴지니라고 말합니다. 다른 번역본은 그이와 그를 이라는 대명사를 그것의와 그것을로 번역합니다. 이것은 가인에게 죄의 소원이 있고 가인은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이와 그를 이라는 대명사를 사용한 흠정역이 정확합니다. 이 구절에 언급된 그는 누구입니까? 그 대답은 요한복음 8장 44절과 요한일서 3장 12절에 있습니다. 이 구절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창세기 4장 7절에 그가 마귀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며 그의 갈망 곧 사탄의 갈망이 가인에게 있으나 그는 사탄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을 다스리는 최상의 길은 자신의 관념을 떠나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제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들을 위해 피를 흘리셨으며 우리의 벌거벗음을 가리는 의로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탄을 피하고 문에 엎드린 죄에서 탈출하는 길입니다. 만일 이 메시지를 읽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취하지 않는다면 죄가 마치 당신을 움켜서 삼키려고 기다리는 굶주린 짐승처럼 문에 엎드려 있음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 죄는 강교한 자이며 거짓말쟁이이며 처음부터 살인한 자인 사탄입니다. 사람이 동생을 죽임.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구절과 요한복음 8장 44절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가인이 살인자일 뿐 아니라 사탄도 살인자임을 봅니다. 그 단락에서 주 예수님은 마귀에 대해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은 가인에 의해 죽었지만 사탄은 가인의 살인하는 행동 안에서 살인을 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했기 때문에 살인자인 사탄에게 사로잡혀 사탄과 함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살인자가 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동생을 죽임으로써 가인은 온통 마귀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가인의 동역 아래서 가인의 손에 의해 아벨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부모의 전도를 멸시했고 하나님의 경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탄에 의해 자극되어 자신의 발명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으며 결국 사탄에게 온통 사로잡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두 번째 타락이었습니다. 사람의 두 번째 타락은 사람이 종교를 발명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도적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념에 따라 하나님을 섬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첫 번째 타락에서의 구출이 아니라 그것의 연장이었습니다. 스스로 만든 종교로 시작된 두 번째 타락은 살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당신은 종교인들이 살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까? 역사를 연구해 보면 로마 제국보다 로마 천주교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더 많이 죽였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 죽었지만 로마 천주교는 이 핍박을 계속하여 참된 신자들을 더 많이 죽였습니다. 만일 당신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서 순수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 한다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종교인들이 당신의 생명을 빼앗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종교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김에서 시작하여 사람을 죽임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정확히 일치됩니다.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사람의 첫 번째 타락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첫 번째 타락은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신 안에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악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 외에 다른 요소를 자신 안에 흡수했습니다. 사람의 두 번째 타락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두 번째 타락은 살인으로 끝난 종교의 발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타락은 사람의 주제넘음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주제넘음은 사람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길을 주의하지 않고 자신의 갈망과 자신의 관념만을 주의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자신의 종교를 발명했을 때 그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두 번째 타락이었습니다. 타락에 대해 분명히 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메시지를 읽는 모든 사람이 가인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의로운 아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아벨과 같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실행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됩시다.